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찬양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종말에 있을 악에 대한 심판이 바로 지금 현재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심판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심판이 우리의 거룩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때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그 속에서 찬양을 할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차피 뭐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두손두 발을 다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하이퍼 칼빈이스트예요.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지금 이 장면은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러서 드디어 혼인 잔치가 거행될 찰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 혼인 잔치를 예비했다라고 나오죠. 신부가 스스로 예비했대라는 거예요. 그 혼인 잔치를. 다른 말로 교회가 신부가 이 땅에서 힘써 종말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시면, 8절 올려주세요.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Given to her. 그죠? 그리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라는 뜻이에요. 8절은. 그러니까 7절과 8절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7절에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예비하는 거다. 그러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디카이오마타톤 하기온이라는 이 구절은 소유격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의 소유격은 여러 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다 쓰일 수 있는 게 헬라어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성도들이 한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을 해도 맞고, 성도들에게 주어진 옳은 행실이라고 목적격으로 번역을 해도 맞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히신다라는 내용과 함께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다라는 내용이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신부가 준비하는 자기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른 말로 신부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부 스스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요성경 공부 때 오셨던 분들은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 제가 여러분 수요성경 공부하고 주일하고 이렇게 물려서 계속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잘 오시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절대 빈둥빈둥 백수처럼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손발을 움직여서 거룩을 드러내도록 만드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보면 내가 다 견뎌야 되고 내가 다 감수해야 되고 내가 다 겪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안 하면 또 맞고 또 내가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래서 신부는 자신이 스스로 예비하고 자기 보물로 단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우시고 그 자녀들을 그 목표 지점까지 얼르고 달래시면서 또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선택을 격발시켜서 끌고 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는 이 꼴을 보면 알죠.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를 계속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할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 다 하시고 우리가 또100%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구원은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거는 뭐 100%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 조건이나 근거가 되지 않아요. 맞죠? 로마서 3장 23절 가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자, 행실이로냐? 아니다. 그러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맞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과거의 구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또 미래에 영화롭게 변하게 될 그 구원, 그 전체 다를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이 전체를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옳은 행실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로마서에서의 이 바울의 논증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4장 1절을 가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보세요. 바울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구원의 증거로 지금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요.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없으면 가짜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역시 아브라함을 증거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거야 라고 증거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똑같이 창세기의 구절을 인용해다가 야고보와 바울이 쓰고 있는데 내용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모순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계시록 본문 19장 7절과 8절만 잘 이해해도 이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어 팔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믿음을 선물하시고 구원을 하신 그 칭의의 관점에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것이고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갈 때 우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뽑아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광야로 보내셨다가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광야로 보내셨다가 가나안까지 끌고 들어가시는 결국에는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척 바치게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 그 성화의 관점에서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다가 증인으로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로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발을 움직여서 글로 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에게 신랑이 세마포 옷을 입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신부가 혼인잔치를 예비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든지 리차드 백스터라든지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든지 데이빗 브레이너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종이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적어가지다니면서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오늘 했나 안 했나 이거 계속 체크했다고 그러잖아요.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분은 양복 안 저고리에다가 아주 꼬매가지고 다녔대요. 모든 옷에다가 전부 항상 펴보려고. 그건 이분들이 개혁주의가 뭔지 바울신학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로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내 손발을 움직여 나도 순종하며 쫓아가야지.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비하고 또 손발을 움직여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뭐가 옳은 행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룩이죠.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찔르면 나와야 돼요. 찔르면 거룩. 그죠? 그 옳은 행실은 거룩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거룩한 삶이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매주 우리의 목적지는 거룩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시냔 말이에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합니까? 세상 일보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합니까? 구제사업을 열심히 하는 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나요? 뭐가 옳은 행실이고 뭐가 거룩이에요, 여러분? 분명 거룩한 삶, 옳은 행실은 전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저지르던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이 뭔지를 정확히 여러분이 확인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옳은 행실로 살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옳은 행실의 반대말이 하나님이 지금 끊어버려 안 끊어버리면 니네 죽어 라고 말씀하신 몸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몸의 행실을 반드시 끊어내시고 옳은 행실로 살게 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한테 다 맡겨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결심하죠. 야 그래 끊어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몸의 행실을 끊어내자. 그리고 옳은 행실로 살자. 결단한다고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결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가 끊어내야 할 죄의 목록을 그냥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기에 국한시키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흔히 이 같은 것들만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도덕적 윤리적인 바른 생활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옳은 행실 거룩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잘난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는 그거보다 더 깊고 더 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일이나 창녀 같은 사람들,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관대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았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내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매우 혹독한 정죄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이기 때문에. 위선자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자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진짜 겉과 속이 달랐나요? 그들의 속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열의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나온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으로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위선자죠. 여러분 매일 일하러 나가시는데 일하러 나가기 좋은 사람 있으세요? 아, 너무 행복해. 한 20시간 일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근데 일하러 나가잖아요. 그걸 위선이라고 합니까? 그건 성실이라고 그러죠. 그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마누라,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합니까? 정말 확 죽일까? 속은 그런데 겉으로는 사랑해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야, 그건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전혀 겸손을 떨 수 없을 때, 전혀 용서할 수 없을 때, 속으로는 너무 괴롭지만 용서하며 온유를 바라며 겸손하게 사는 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그러나요? 그건 경건의 훈련, 연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도대체? 뭘 그들의 삶 속에서 못 끊어냈길래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도 왜 오히려 세일이나 창녀들보다도 더 심한 욕을 먹은 건가요?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우리가.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몸의 행실을 끊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옳은 행실, 거룩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깨끗한 삶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먼저 우리가 끊어내야 할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지인 옳은 행실, 거룩이 뭔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경건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냈던 바리새인들이 끊어내지 못한 게 도대체 뭘까? 로마서 8장 13절에 몸의 행실, 우리가 끊어내야 할 몸의 행실은 헬라어로 프락시스 투 소마토스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practice of body라는 뜻입니다. 이 프락시스에서 영어의 practice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몸의 습관, 혹은 지금까지 우리 육신이 훈련하고 연습하여 습득해 온 내 몸에 있는 습관을 몸의 행실, practice to somatos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습관은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될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의식주의 해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건 단순히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단순히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생존의 차원에서 모든 인간은 의식주의 해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나 인간은 그 의식주의에 대한 욕구뿐만이 아니라 보다 깊고 강하며 영구적인 욕구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용납, 자기 가치감, 안정감, 소속감 이런 욕구를 갖고 태어나요. 이거는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왜? 원래 인간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안전감을 누리던 자들이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을 갖고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가치감을 흠뻑 누리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이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상실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떠나버리심으로 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심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안전감을 잃어버렸어요. 소속감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자기 가치감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제 인간들은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자기 안에 채워야 돼요. 왜? 그 욕구는, 그 정당한 욕구라고 불리는 그 욕구는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욕구를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힘을 키워야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남들은 모두 다 경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러한 것으로 나를 채워줘라는 욕구는 남아있는 반면에 내가 어떤 사랑을 발동해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남의 그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채우는 바람에 그거는 부모도 못 채워줘요. 왜?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도 다 못 채워줘요. 사람들은 그 욕구를 못 채우게 되면 rejection, 거절감, 거부감이라는 것을 우리 무의식에 쌓게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상처 혹은 수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모두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사랑해준다는 내 아내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와 수치와 리젝션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상처와 수치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방식, 그것을 육신의 습관,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채우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들, 그것들이 몸의 행실, 육신의 습관인 거예요. 그런 육신의 습관, 몸의 행실은 거짓말, 무관심, 교만, 무시, 분노, 반항, 이기적인 행동, 험담, 다툼, 복수, 살인, 파괴, 우울증,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스포츠 중독 등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속감과 사랑마저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 외롭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보호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자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룸사롱 같은 데 가는 줄 아세요? 거기서는 비록 자기 주머니에 돈이 채워져 있을 때까지지만, 한시적이지만, 거기는 자기가 왕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가치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박하러 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 그동안은 거기서 자기는 황제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의 사랑에 대한, 자기 가치감에 대한, 안정감에 대한 욕망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죄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한 자기 보호의 행위가 정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성공형 육신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고,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아주 깨끗해 보이고, 아주 경건해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열거한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중독적인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랑과 존경을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일부러 겸손한 척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 예의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요. 또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목숨 걸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벌을 쌓으려고 하고요. 왜? 존경받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재산을 많이 모아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요. 그래서 사회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하죠. 그러니까 겸손과 사랑과 온유 같은 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옳은 행실, 거룩한 삶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보호라는 그 죄악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경건인 거예요. 그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예의 바름,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직까지도 나를 보호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욕을 먹은 거예요. 넌 아직까지도 몸의 행실 속에 있구나. 네가 끊어내야 할 몸의 행실 속에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역시 자기 보호의 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그렇게 경건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재수 없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사랑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으로 수렴이 되어지거나 결과되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늘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늘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끊어내야 할 몸의 행실이라니까요. 육신의 습관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그럼 진짜 옳은 행실은 뭐예요? 그와 반대 거죠. 나의 옛사람,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보호하고 나만을 감싸려던 그 자기 보호의 자아가 깨지는 삶. 그리고 나는 자꾸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때로는 조롱받고 때로는 무시당해도 나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 나의 하나님이 덕을 보는 그 삶, 그것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나의 죄, 나의 옛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인격,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둔 그러한 몸의 행실, 집착하고 있던 거, 중독되어 있던 거, 파괴적인 삶, 때로는 교만한 삶, 이런 것들을 다 죽여가고, 그리고 나는 숨고 나는 비워지며 내 원수들이 덕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삶, 그게 뭐예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은 곳이잖아요. 그건 저주의 십자가라니까요. 우리의 죄가 죽은 곳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그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왜 갑자기 옆을 보고 그러세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아내, 정말 지긋지긋한 이 질병, 이런 게 자기 십자가인가요? 뭐가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십자가 그러면 나는 끊어버리고 부셔버리고 싶은데 억지로 짊어지고 가야 될 걸 자기 십자가라고 착각한다니까요. 십자가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무슨 우리 십자가가 어딨어요? 그런 교만이 어딨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시고 죄가 죽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또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왼수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십자가라고요.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입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히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못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약속에서 제외된 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이 살고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50년, 60년 예배당 다니고 교회 30개 개척해도 다 꽝이에요, 그건요. 여러분은 몸의 행실로 사는 거예요. 그걸 잘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게 십자가라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게 그게 십자가라면 십자가 하면 이퀄 뭐예요? 뭐가 떠올라요? 고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힘들게 살아야 돼. 무조건 나는 병들어야 돼. 무조건 나는 망해야 돼. 그게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가 고난이라니까요. 자기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고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난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고난은 단순히 여러분이 핍박받고 병들고 감옥에 가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업이 망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국어사전에 나오는 개념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고난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고난, 십자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나의 몸의 행실이 죽는 거,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가 덕을 보고 하나님이 덕을 보는 거, 그게 십자가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핍박받고 병들고 감옥에 가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업이 망했을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몸의 행실, 자기 보호를 위한 몸의 행실이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고난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무지하게 구박을 해. 너 왜 예수 믿고 지랄이야? 맨날 왜 새벽 기도 가서 지랄이야? 이렇게 만약에 구박을 했다고 쳐요. 근데 내가 마음속에서 십자가 지고 가야지, 고난 받아야지, 이게 고난이구나, 그래 시어머니 넌 꼭 지고 갈 거야, 이렇게 반응이 된다면 이건 고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몸의 행실이 죽어가는 게 고난이라고요. 다른 예로 만약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간 목사님께서 너 나가면 내가 아주 그냥 요절을 낼 거야, 일본 순사한테 그랬다고 쳐봐요. 너 밤길 조심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걸 순교라고 그럽니까? 그건 개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순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 고난은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몸의 행실이 죽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내 원수와 하나님이 득을 보는 게 십자가며 고난이라니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늘 사기나 치고 남 등이나 치고 임기응변 권모술수록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추악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고 날 이렇게 계속 놔두실까? 아, 이제 내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내가 권모술수, 임기응변, 사기 이런 거 다 끊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통회 자복했다면 그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는 삶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천억 원의 세금을 맞으셨어요. 차명계좌 같은 거, 뭐 이런 걸 막 감춰놔가지고. 근데 이분이 70이셨는데, 그걸 다 팔아서 갚았으면 되는데, 안 갚고요. 나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살래.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죽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목숨 버리고 감옥 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걸 끊어내는 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 아세요? 겉으로 보기엔 보세요. 이 사람은 신사참배 안 하고 맞아 죽었는데 여전히 원수를 향해서 욕을 하면서 갔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속에서 자기의 몸의 행실, 옛 육신의 습관을 죽여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난받는 거고 이건 개죽음이라니까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고난, 십자가라는 건 여러분의 상황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무조건 나는 고난받고 있구나. 나는 병들었으니까 무조건 고난받고 있구나. 나는 부자인데 어쩌면 좋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고난이요? 그걸 잘 구별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분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반드시 그 십자가가 그 옛 육신의 습관을 죽여가는 고난이 옳은 행실이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Given to her. Given to her. 골로새서 1장 24절 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단어 휘스테레마타 톤 뜰립손이라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한 부분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오해하기 쉽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단 말이야? 근데 확실하게 그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해서 채우노라. 안타나 플레로우라는 단어도 완성시키다, 채워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이 단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것이 똑같이 다른 곳에 편만하게 전해질 때 플레로우 혹은 안타나 플레로운 단어를 써서 마치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똑같은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그 다음 절인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세요. 거기에도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쓰인다고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해서 이루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플레로예요. 이 단어 역시 채우다, 완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바로 그 앞절 24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부족해서 자신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풍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요? 그럼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26절, 27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비밀이 성도와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그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5장 19절에 쓰였어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플레로우예요.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은 병행구절이에요. 병행구절로 동일한 의미의 단어인 안타나 플레로우와 플레로우라는 단어를 써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전해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사도 바울의 몸에 채워졌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인 십자가가 자기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고백이고요. 그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자기를 완성시켜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고난이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구절이 어떤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인 여러분의 완성을 위해 그 고난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채워야 할 고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엔 당연히 그 십자가가 나타나야죠. 그죠? 나의 옛 몸의 행실을 죽이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원수가 살고 하나님께 득이 되는 거.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내 사업은 언제 망할까? 나는 언제 병들까? 우리 목사가 꼭 고난은 나한테 온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유치해 죽겠어요. 고난은 그게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십자가의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할 고난인 거예요. 그것들이 죽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은 분명 내 신부에게 내가 그 옷을 입힐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은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부들은 열심히 이 땅에서 그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계속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가자 내 아들아 내 딸아 가자 가자 그러는데 여러분이 계속 무시하신 거예요. 그렇죠? 안 들으신 거예요. 소홀히 여기신 거예요. 쫓아가십시오. 오늘부터 쫓아가세요.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